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주말 조금씩 갈라질 것 같습니다. 80년대 스타일의 설교로 시작을 해볼까요? 보통 80년대는 명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 적어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런 거 적어오는 거. 용기를 내서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의 말이고요. 최근에 힐링 캠프에서 이효리가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효리께 듣고 지금 찾아봤더니 폴 발레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인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는 걸 상상해 봅시다. 지금 북한에 사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다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우리의 환상이고요. 그쵸? 거기에 다니신 분들의 상당수는 진정으로 김일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김정일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시고 또 손자분도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사회에서 내가 잘 살려면 뭐가 돼야 된다? 공산당원이 돼야 되는 게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요. 왜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경험되고 그게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들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조금만 뒤 인생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3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국민 중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1919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거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30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공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일본 소나기로 떨어진 걸 보면서 한국이 독립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독립운동 쪽에 계시던 분들 많이 친일파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보는 대로 생각한 거죠. 사는 대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멀리 가면 뭐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대까지만 해도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인 거고, 그렇죠? 난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천민인 거고, 저 사람은 양반으로 태어났으니까 양반인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경험하는 현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생을 인생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인성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래. 그렇죠? 내가 살아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더라. 인생은 어떻더라. 세상은 어떻더라 라고 내가 살아본 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틀린 답을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인생을 인생에서 배우면 안 됩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인생을 인생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내적 특징은 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만해집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으로부터 인생을 배운 사람, 인생으로부터 삶의 지침을 배운 사람들은요, 누군가 얘기를 해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래 라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절대적인 기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그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는 거고, 내가 살아봤는데 안 그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함께 안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별로 인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거만해집니다. 하나님마저도 아래로 내려갈지인데 다른 사람들 말이야 상관없지. 뭐 전혀. 아 이게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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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아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거만해집니다. 두 번째, 자만해집니다. 거만과 자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거만은 자기 태도의 고압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를 얘기합니다. 자만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자만해지냐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걸 기성화라고 하거든요. 기성품을 잇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비슷한 삶의 조건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겠습니다. 기성복 아시죠? 내 몸에 맞춤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쫙 맞는 걸 쭉 뿌린 거예요. 근데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성품을 받았으면서 자기만의 수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인생의 신비한 요체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좀만 옆에서 보면 그건 사는 대로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냥 흡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처럼 누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자기가 깨달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도취죠. 자만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고정됩니다. 왜요? 이 사람의 과거가 이 사람의 미래를 제한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래 라고 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결정하겠죠. 그럼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지긴요, 어제와 같은 내일이 펼쳐지겠죠. 왜요? 같은 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어느 시점에서 인생에서 인생을 배워서 그것에 자신감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 인생은 나름대로의 진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그 다음부터는 쭉 고정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성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성세대화 되었다는 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그 사람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고정됩니다. 네 번째,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적인 특징은 충돌합니다. 왜요?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절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나름대로 좀 있는 즉 자식으로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삶의 경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치이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서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요,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합니다. 이게 어떤 단위에서 발생하겠어요?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단위에서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랑은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와 비슷한 삶의 족족의 경험을 한 사람과는 말이 통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와 비슷한 삶의 족족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겠죠. 그럼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은 어떻게 되죠? 서로 자기 생각들을 강화하죠. 맞아 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틀리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충돌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요, 인생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큰 집단, 뭐 국가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뭐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죠? 어떤 집단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들끼리의 선명한 계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소통되지 않습니다. 왜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객관성이 확보될 수가 없죠.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한 사람의 인생이 객관적인 진리에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마치 실험을 한번 해본 다음에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견해를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의 실험과 이게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얘기하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게 많은 사람에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통용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단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성화라고 부릅니다. 표현했던 것처럼. 기성화라는 거. 여러분들, 내가 그 뭐지? 청년사역 때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사역 때 만난 사람을 만나서 청년부를 하다 보면 보통 어떤 컨셉으로 하게 돼요? 기성세대가 있고 우리의 젊은 청년세대들이 이 기성세대의 벽을 뛰어넘어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보통은 내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의 세대가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세대가 새로운 스트림이 돼야 되고. 예, 그렇죠? 그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 되게 존경해요. 저 그분들 되게 존경하지만 특징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계통 분들은 대표적으로 뭐 6.25를 못 겪어봐서 그런다,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약간 이, 그렇죠?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진짜. 아, 거기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해요. 빨개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가난을 겪어요. 얘네들이 가난을 안 겪어봐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약간 이런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지엽적이란 뜻이지. 그렇죠? 근데 그 지엽적인 원리가 보편화되면서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약간 기성세대랑은 뭘 느껴요? 소통의 단절, 부딪힘, 답답함 이런 걸 느끼죠. 그렇죠? 왜? 그분들은 그분들이 겪어왔던 삶의 경험이 온 인류와 온 세대를 넘어선 객관적인 원리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되기에는 당신들의 삶에서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윗세대는 우리나라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하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내가 못 사는데 나라가 잘 살아서 뭐하냐. 국민이 부유해야지. 네, 우리는 이런 뭐 GDP 이런 거 확 떨어져서 좋으니까 평균적으로 좀 잘 살아서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경험에 기반하면 그게 소통됩니까? 충돌합니다. 그렇죠? 충돌을 경험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주로 이런 식의 논조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나도 늙었고 니들도 느꼈다 느낀 건 여러분들에게도 기성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예빈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빈나는 아직 기성화... 아 그래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자꾸 기성화되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최고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성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성화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직간접적인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많이 봤어야지 내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상처를 통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고 내서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확신이 필요. 이게 없으면 기성화됩니다. 그쵸? 이게 없으면 자기 경험에서 자기의 삶을 배울 수 밖에 없어요. 예,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배울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이 기성화가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인이잖아요. 외국 한 번씩 갔다 왔고, 괜찮아요? 영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세계인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 거 옆집 친구랑 하고 애인이랑 하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인이랑 하는 거잖아요. 왠지 좀 넓은 바운더리의 소통과 사고와 정보량을 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 이게 뭐 좀 객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심인데 책을 안 읽습니다. 4050세대와 2030세대의 독서량은 저는 3, 4배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몸으로 겪은 건 지금 세대가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겪은 건 윗세대가 더 많으면서 오히려 기성화가 4050세대가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된 거 아닌가. 오히려 2030세대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2030세대가 주로 자주 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진짜 맞고 저건 진짜 틀리고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화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부터 인생을 배워서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충돌하는 그런 굉장히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나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면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성화를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70대까지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성화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는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성적, 성격, 외모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얘가 공부를 잘해. 내가 성격이 좋네? 외모도 괜찮아. 얘는 참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배운 기준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인간을 바라보면서 뭐랄까?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학력과 이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건 누가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면 왕따다 갑니까? 못생긴 게 성격도 안 좋으면서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은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애들이. 왜요?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 좀 먹으면 뭐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은 연봉, 이름, 여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이에요? 인생을 구성하는 3요소는 연봉이 높아야 되고 돈만 많이 주면 안 돼요. 돈만 많이 주고 집에 안 보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가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직장 다니는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 연봉, 여가. 인생을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는 성격이 좋고 외모도 괜찮고 웬만큼 공부도 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괜찮고 나름대로 여가 시간에 내가 취미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요즘 시대를 그냥 살면 사는 대로 배울 수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쵸? 요즘 시대를 그냥 인생으로부터 인생을 배워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걸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시켜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고려시대의 귀족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북한에서 공산당원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인생의 진리고 가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깨달은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를 들어보면 그 여섯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외모 성적 그거 성격 아니면 그냥 연봉 여가 이름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서 요즘에 기성품처럼 길거리에서 팔아먹고 있는 여섯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의 뜻으로 깨달음으로 자부심으로 혹은 결여로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시대에 현저한 한계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본문을 읽어놓고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이 11장을 얘기를 하려면 오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11장은 사실 9장부터 시작됩니다.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총들도 저희 것이오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되지 않은 것을 복음화 되지 않은 것에 내가 치열한 상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삶에서 삶을 배운, 삶에서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는 교회 내에서 유포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기 베드로에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메이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돼 있었고 안디옥이나 이런 데가 메이저 돼서 세계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유대는 변화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한테는 이 복음이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먼저 70-80%가 개종이 확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산끝까지 땅끝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빠놓고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산끝까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잠깐 하다가 유대 잠깐 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대박나고 땅끝에서 진짜 대박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뒤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에. 이게 두 사람의 청자들에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내 이해관계죠. 지금 다 바울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섭섭하면서 이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철학과 신학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유대인은 구원하지 않으시네. 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유대인은 구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무능하든가 아니면 유대인은 이젠 쓸 효용가치가 사라졌으니까 버리는 것이든가 하나님은 무능하든가 잔인하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인생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겪은 것을 우위에 두고 자기가 인생에서 겪은 것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거야.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거야. 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야. 하나님이 잔인한 거는 무능한 거지. 우리도 가끔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 이건 하나님 왜 이렇게 친 거야? 하나님 무능한 거나. 어?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 복음이 무능한 거지. 정말? 그렇게 잘 열심히 다녔어? 이런 식의 일반화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의구심의 문제입니다. 아, 이제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이제 수천 년 동안 이게 유대인의 종교인데 이 종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보편화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인데 막상 유대인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믿긴 믿었는데. 그쵸? 이런 문제가 초기 기독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쫓아와가지고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해서 이단들은 바울이 그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할례를 받네 안 받네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이게 유대인들이 와서 아 이게 전통 유대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세례만 받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는 이 헬라파에서는 유대가 완전히 기독교화되지 않은 게 왠지 이 기독교에 대한 정통성에 이거 믿어도 되나? 약간 잘못된 진리 아닐까? 이런 식의 의구심을 든 게 만든다는 거죠. 야, 그게 진짜 복음이면 유대 먼저 변화시켰어야지. 유대인들을 믿고 있어야지.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안 믿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치? 이게 당시 로마교회에서 유행하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장에서 8장까지요, 복음의 요체를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 때려넣었어요. 1장에서 8장까지. 근데요, 여기서 9, 10, 11장이라는 3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들여서 이 이슈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교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교회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로마교회가 바로 인생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경험에서 철학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기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신학과 철학과 신념이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진보가 멈춰지고 이들 가운데 오해들이 발생하고 그 오해를 굉장히 큰 깨달음인 양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떠드는 이 사람의 신앙적 진보가 막혀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9, 10, 11장에 나오고요.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행여 자꾸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십니까? 인생에서 신앙을 세우십니까? 내가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다. 내가 겪어봤더니 인생은 이런 것 같다. 내가 잃어봤더니 난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것들에서부터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인생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부터 자유하시라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좀 어른들이 들으면 되게 재밌는 설교죠. 이 나이대가 모여 앉아가지고 그쵸? 인생에서 인생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나이대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게 뭐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런 측면도 있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오픈엔딩으로 하셔야지 거기서 결론을 내버리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12장 제 순서는 약간씩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건 저는 12장 2절에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논리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자꾸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고 인생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 이 말씀처럼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레이디 가가 공연 안 보러 가고 이런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 자꾸 싸워 쪽팔리게. 양쪽 다 저는 약간 문제가 양쪽 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다른 얘기지만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죠. 비슷한 부분인데 자기가 겪은 걸로만 상대방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은 자기가 레이디 가가 누구신지도 모르다가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편집된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 4분짜리. 그거 보시면요. 레이디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나쁜 여자더라고. 네? 그것만 보시면, 그쵸? 네, 내가 보는 뷰, 이렇게 딱 보면요. 4분이면 나쁜 여자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쵸? 그냥 레이디 가가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게 나쁘구나 하는 거고. 저쪽도. 아, 이렇게 레이디 가가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되게. 그쵸? 그분도 되게 선량하신 분들이고 되게 착한 분들. 그래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해서 투명한 수명하고 보면 되게 무섭고 막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되게. 그쵸? 근데 또 이분들이 또 나쁜 분들이라고 욕을 먹고 이러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뭐예요? 자가 겪은 인생의 패러다임에서만 상담을 왔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린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저 레이디 가가 사태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났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었어요? 난 좀 노인네, 우린 좀 와이프는, 아, 그때 교회 잘 안 다녔지? 하여튼, 우린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아, 내 친구들이 두 명 있는데 다 나랑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그때 잘 안 다녔네? 자홍이랑 이러면. 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린 막 그 세상과 끊어지겠다고 가요 테이프 불태우고 그랬어요. 아, 웃죠? 우린 진짜 했어요. 내가 막 그때, 아, 고등학교 가서, 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 가서 이문세 테이프 갔다 와서 이선희 테이프 가서 어허야 둥기둥기 태우고 말이다. 네. 아, 그리고 나 중학교 때는 라이온킹 뉴에지라고 보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라이온킹. 그 뉴에지에요. 왜냐면 사자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윤도현 밴드 공연 이런 데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야, 오늘 죽어보자! 자살 조장합니다. 네. 약간 그런 해프닝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서로 되게 이렇게 오해들이 좀 쌓입니다. 그쵸?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어요? 세속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면요, 굉장히 현상적으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설명하고 싶어해요. 눈에 딱 띄는 하나를 캐치해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 안 되고 이거 보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어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받고 있는 세속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깨우치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세대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단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도 없이 성령의 반전과 계기도 없이 그냥 살아보면요,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요즘 세상은 이렇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놓고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없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 공부, 얼굴, 성격, 인생을 구성하는 3요소, 여가, 성공, 뭐 이름, 이거 다예요 사실. 차라리 성리학시대 때는 좀 더 복잡했죠. 조선시대가 사실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랬지.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살다가 세상이 이러네? 살아보니까 이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식으로 곧장 넘어가지 않으려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진리를 캐내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인생을 캐내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깊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냐.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무지의 장막으로 오해합니다. 넌 잘 깊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잘 모르겠지? 네가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주의 뜻이 있겠지.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말습관처럼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무지의 장막 넘어야죠. 난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 주의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뜻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깊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 측량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기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구절을 해석하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요, 9장, 10장, 11장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현대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유대인 문제에서 대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지금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읽으면서, 오늘 사실은 그걸 다 설명을 해야지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무시고 또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걸 다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무능하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그냥 툭 한 다음에 툭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셨고 유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데 유대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안을 내고 계시며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이었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걸 바울이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처음에 아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무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9장 10장 11장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멍청하구나라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라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얕게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린 다음에 뭔가 아는 양 부럽구나라고 겸손해지겠죠. 그렇죠? 바울이 그 액센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상황에서 경험에서 결과를 휙 갖고 오지 말고 거기에는 뭐예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더 고민하며 더 천착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깊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얘기한다면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서 그냥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지하거나 무능해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무능해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 깊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인생 그 뜻을 찾아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같은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차라리 내가 버림받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 가족에 대한 슬픔이 내 안에 가득한 데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들을 깨달아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위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 포지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위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주지 말고 오케이?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뭐가 선해? 하나님이 뭐가 유능해? 하나님이 뭐가 날 사랑해? 내가 겪어봤는데 안 그러던데? 이러지 말고 이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고 내 삶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보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도전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인생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려고 하는 태도. 조금만 새로운 걸 겪으면 그것이 엄청난 깨달음이냐?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모토와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우리의 그 조급함과 촌박함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그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쵸? 기뻐하신다는 그게 좋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쵸? 모든 것에 협력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는 답은 안 될 것 같죠? 좋은 답은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조급한 결론을 내서 그렇지 거기에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우리가 보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깊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기대한 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고자 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찾아갈 수가 있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교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은 주어가 누굽니까? 난 변화를 받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동시성이 일어나는 이 새로움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도겠죠. 그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좀 더 봅시다. 새롭게 한다는 건 첫 번째,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 들어갑니다. 세속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다는 인정,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추구,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롭지 않은 마음은 세속에 물들어가는 침잔,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무지와 무능.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내고자 하는 추구가 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과 이해되지 않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겪어보니까 내 인생 왜 이래? 그럼 이런가 보네. 인생은 이런가 보네. 하나님이 이런가 보네. 난 이런가 보네. 이러지 말고, 아, 내가 내 인생에 이러한 부분이 있네. 그럼 이게 진정한 의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 났거나 내가 못 난 게 결론이 아닐 텐데. 인생이 원래 그런 게 결론이 아닐 텐데. 그럼 이 진짜 의미는 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분명히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아니면 추구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없으셨습니까? 혹은 추구함 자체도 없으셨으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채웠느냐, 예배에 나왔느냐, 교회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추구가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추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추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얘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완전 얌전하네요. 엄마 울면서 떠나질 않네. 노하우 좀 저희 후배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후배들이 저걸 알아, 이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데, 얘 신기하다. 그치? 배워. 오늘 아니면 못 배운다. 배워라. 18개월 뒤에 저렇게 될 수 있어. 신기한데?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 똥 싸고 난리가 나는데. 오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회에 처음 진입하면요. 사실 그 쇼크가 심합니다. 그쵸? 이게 사회에 처음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요, 응? 1, 2년, 2, 3년 되면요, 그 쇼크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의 사고방식을요 필터링하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무시당하지 않고 쫓아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처음에 사회에 딱 들어가면요,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사고방식과 인생에 대한 정의와 사회에서 철학을 다 가르쳐요. 인생은 뭐고 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가르친단 말이야. 넌 어떤 존재고 막 가르쳐요, 사회에서. 그걸 내가 그냥 이걸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내가 사회에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필터링할 입장은 못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너무 막 하나님의 평가자에 대해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십시오.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전 가끔 되게 두려울 정도로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만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전 좀 자유분방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쉰다고 해도,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못 가요, 이번 달 못 가요, 이렇게 해도, 아, 그러냐, 뭐 말만 해라,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아, 요즘에 당분간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이 시간에 신앙이 약해질까봐 걱정돼요. 아, 그래. 그 걱정,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잘 해결해 보자. 라고 했어요. 한 두 달 얘가 안 왔네? 한 석 달 얘가 안 왔네? 한 달 얘가 안 왔네? 한 달 뒤에 얘를 만나보면 이제 그 고민조차 안 하는 애가 돼 있어요. 인생으로 인생을 배운 거지. 기가 막힌 겁니다. 아, 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대안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꿈꾸고 막 그러다가, 뭐 나도 제가 그런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쟤도 제가 그런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지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떨어져 있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또 2년 3년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오랜만에 얘한테 와서 상황적인 대화도 했고 이슈적인 대화도 했었어요. 얘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오랜만에 와서 바닥을 까보니까, 바닥을 뒤집어 보니까 갑자기 얘가 아까 얘기했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여가가 있어야 되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는 어느 사이인가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에 굉장히 큰 기둥으로 깊게 깊게 그 사고방식이 박혀져 있어서 까고 까봤더니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 패러다임과 이슈 속에 갇혀서 꼭 돈이 없어야 되냐,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여가를 가지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정한 인생 해석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이 흘러가버린 여러분들 진정한 기준을 찾으셔서 진정한 여러분들 뜻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겪었던 경험이 여러분들의 철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게 세뇌고 그게 주입형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서십시오. 주체로서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에 구현해 나가시는 삶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사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와 연결해서 여러분 큰 그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물론 우주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어온 나라, 여러분들이 겪어온 교회, 여러분들이 겪어온 가정, 내가 겪어봤더니 가정이란 이런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겪어봤더니 교회란 이런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겪어봤더니 나라란 이런 것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그것들을 다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가정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도 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나라로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큰 그림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이런 환경이 여러분들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생각들로 차오를 때마다 이것이 내 무지의 소치라는 걸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출발점에 서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 학자의 마음과 배움의 자세,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 인생의 결론을 깨달은 성자처럼 현자처럼 마음의 태도를 거만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태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그 이상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이상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 이게 진짜 나였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더 높은 삶으로, 더 깊은 삶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초대하시기를. 이미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으셔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